예, 우리 계속해서 초대교회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배우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를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보냐 하면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신. 그래서 이 교회 역사를 우리가 보는 역사는 교회가 끝까지 예수님 고난에 참여하여 진리 복음을 지키게 하신 역사. 그것이 어떤 역사를 통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까지 왔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잘못된 기독교의 역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어떻게 다시 새롭게 붙잡아 주셨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교회 역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지켜가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는 이제 초대교회 역사를 여러 인물과 또 교회 회의와 사건들 또 잘못된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교회 역사의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보고 시간이 되면 중세 역사의 초기 역사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내용은 수도원주의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것이 이제 중세의 타락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이 수도원주의가 어떻게 생겨났고 이것이 어떻게 타락했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으로는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도원들 많이 아시죠? 뭐 우리가 유럽에 가도 수도원들이 있고 또 수도원에서 보낸 수도사들이 미션을 많이 세웠죠. 여기 보면 천주교 미션도 많이 있고 우리 가는 곳마다 많은데 처음에 이 수도원이 생겨났을 때하고 이것이 어떻게 갔는가를 보면 조금 중요한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수도원이 생겼을 때의 그 내용도 이 수도원주의도 그 일종의 무브먼이었습니다. 저희가 항상 그 교회는 이 무브먼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유행하는 무브먼들이 있다가 또 없어지고 아니면 그 무브먼들이 이상한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그 무브먼을 통해서 또 새로운 성경적인 올바른 예배관이 새롭게 잡히거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대마다 대표가 됐던 무브먼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런 무브먼트들을 따라가기 전에 교회 역사 속에서 그 무브먼트들이 어떻게 생겨났다가 어떻게 지나갔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진리 복음을 지켜가셨는가를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수도원주의도 일종의 무브먼트였어요. 어떤 무브먼트였냐면 초대교회 때 이제 교회가 이제 타락하기 시작해요. 예, 콘스탄틴 황제 때 이 로마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국교처럼 되어버리고 나서 교회가 세속화가 돼버리고 교회 성직자들이 굉장히 타락하고 이제 누구든지 좀 세상에서 잘 돼보려고 하면 교회 성직자들이 되는 이제 이런 시대가 이제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회의 세속화, 교회 성직자들의 어떤 세속화 때문에 그에 대한 리액션으로 수도원주의가 이제 생겨나고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는 항상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래요. 처음에 의도는 항상 나쁘지가 않은데 이 리액션이 항상 리액션이라 그러죠. 우리가 어떤 것이 잘못되면 거기에 대한 리액션으로 생겨나는 게 많아요. 교회 역사가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이 리액션이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예배관으로 올바른 진리를 지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희한하게 처음에 시작했던 의도와 달리 이 리액션 자체가 또 타락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수도원주의도 좀 그랬었어요. 근데 이 수도원주의를 뜻하는 이 영어라면 몬테스티시즘, 몬테스티즘 뭐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이 수도원주의를 뜻하는 원어의 단어의 의미가 은둔이라는 단어예요. 은둔, 은둔 생활하다 뭐 이런 뜻의 은둔이라는 단어 있죠.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세상에서 교회가 세상과 하나 되는 모습,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세상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 성직자들까지도 세상에서 세속화가 되어가고 교회가 막 부를 축적하고 막 타락해져 가니까 거룩한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은둔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겠다 뭐 이런 목적이었겠죠.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기독교적으로 이 은둔이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이 수도원이 생기기 전에는 성직자들에게만 쓰여지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성직자들은 뭐 두 번 결혼하면 안 된다. 뭐 그 정도로 시작하다가 이제 나중에 4세기 이후 초대교회의 마지막기로 가면 이 주교들, 뭐, 목사들, 그 당시에 따지면 결혼 자체를 금지하는 것까지 가게 돼요. 그러니까 성직자들은 더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도 하면 안 된다. 근데 결혼을 안 하면 더 거룩한 건가요? 네?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결혼 안 했나요? 바울은 끝까지 혼자 산 걸로 보이지만, 베드로는 자기 와이프 데리고 전도여행도 하고 그런 걸로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안 하면 더 거룩한 것이 절대로 안 해요. 아니라는 거죠.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안 하거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주자나 어린아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예수님 안에서는 다 예수님의 거룩으로 똑같이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은둔이라는 삶의 방식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개념에서 문제가 생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 더 거룩해지고 저걸 안 하면 덜 거룩하고 자기의 행위. 나중에 이제 어떤 것까지 가냐면은요. 나중에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성직자가 이런 옷을 입으면 더 거룩하고 이런 옷을 안 입으면 덜 거룩하고 예전에 제사장 예복같이. 그 싸움도 컸어요. 그러니까 이 성직자들이 옷을 성직자의 그 거룩한 옷처럼 만들어서 입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목사 가운을 입어야 더 거룩하게 보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거하고도 지금 연결이 된다고 하죠. 그런 옷이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행위가, 은둔하는 삶 자체가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지만, 이렇게 발전해 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로마 천주교에서 신부가 결혼을 안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을 더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삶을 예수님께 다 바치고 살겠다. 뭐그 정도는 오케이. 그렇지만 내가 그렇기 때문에 더 거룩하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거룩함의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로마 가톨릭은. 이 계급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들한테는 세인트라는 말을 못 붙여요. 천주교는. 우리는 다 세인트거든요, 지금. 다 성도거든요. 다 천국 백성이고 똑같이 예수님의 거룩함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계급이 있어서 이제 평신도들이 있으면 그 위에 뭐 조금 더 높은 주교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신부가 있고 주교가 있고 제일 거룩한 사람이 누구예요? 천주교는 제일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교황이에요. 이런 거룩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평신도는 죽으면 절대 천국 못 가요. 왜? 그 정도 거룩함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딜 거쳐가야 돼요? 연옥에 갇혀가서 점수가 채워지고 공덕이 채워지고 거룩함의 정도가 채워져야 가는 거죠. 이게 기독교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오직 은혜로 주시는 건데 이 거룩함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중세교회 가면 중세교회의 타락을 여러 가지로 볼수 있고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개혁을 하시는데 교회를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거룩의 개념이었어요. 그 당시에 거룩의 개념이 완전히 깨져요. 행위로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기 위해서는 수도원에 가야 되고, 면죄부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또뭐 십자군 전쟁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자체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처음에는 이 은둔이라는 단어가 성직자에게만 해당이 되다가 이제 평신도들에게 퍼져서 이제 금욕주의 운동으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금욕주의.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경건주의, 파이어티즘. 경건주의라는 게 처음 시작은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 교회가 세속화가 되니까 좀 지키자,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 가는데, 경건주의가 이제 잘못되게 돼버리면 어디까지 가게 되냐 하면, 이제 한국도 그게 처음에 교회가 들어갈 때 문제였죠. 개혁신앙이 들어갈 때, 이 경건주의가 좀더 이렇게 잘못 나아갔던, 발전됐던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술, 담배 하면 기독교에 믿음이 없는 거고, 뭐, 덜 거룩한 거고, 뭐, 어떤 데는 술, 담배 하면 아예 믿는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OPC도 처음에 생겨날 때 그랬어요. 극장 가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기독교에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들. 네? 그거는 뭐,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죠. 뭐, 지금도.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이 교회의 덕을 위해서 성도들의 그 믿음을 위해서 내가 삼가는 모습은 좋죠. 그거는 전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것 자체로 믿음을 문제시 삼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보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OPC를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지독한 그 개혁신앙, 장로교 신앙, 굉장히 좁은 길로 보고 있지만 좀 뭔가 잘못 이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OPC가 극단적인 경건주의는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그 극단적 경건주의가 나왔을 때 그 싸움을 했었어요. 우리 OPC의 그 메이첸 목사님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독교가 어떻게 가냐 하면 기독교인은 그냥 술, 담배 안 하는 거. 이런 식으로만 갔어요. 그게 뭐 잘했다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 웃기는 얘기지만 그 OPC의 메이첸 목사님이 그 OPC 교회에 나오시는 분, 나중에 이제 그 교단이 맥킨타이어 목사님 교단이 페이트 교단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데 그 싸움을 할 때 메이첸 목사님이 시가를 돌렸어요. 그분들이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걸 돌려서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걸 하고 안 하고가 우리의 거룩함이나 믿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주장했었죠. 근데 그것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네. 근데 그런 싸움이 있었다는 건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다음에 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이제 수도원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 주교들 또 목사들이 이제 생겨나는데 우리는 비숍이라고 영어로는 하지만 성경에 보면 비숍이 장로들이에요. 우리 쪽에서 보면. 근데 그 당시에 그 단어로 보면 뭐 교부, 주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 그 목사들, 장로들 중에도 수도원의 목사들, 장로들이 더 존경을 받았어요. 아, 저들은 다 세상을 버리고 수도원에 가서 저렇게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청빈하게 살았던 그 목사들, 교부들이 있었어요. 우리 아는 사람들 많아요. 뭐 프란시스코 뭐 이런 분들. 정말 청빈하게 수도원에 살면서 정말 가난의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했던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것이 나중에 타락하게 돼요. 어쨌든 수도원주의 처음 창시자는 안토니라는 분이고 이분은 수도원이 지어지기 전에 사막에 있던 한 동굴에서 살았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서 그분이 전한 복음 말씀을 전하고 그분을 따라서 생활을 했던 모습이 이제 나중에 수도원을 지어서 수도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도원 자체에 엄격한 규율이 생겨서 그 규율 속에서 자신을 경건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수도원 안에서 주로 뭐 했을까요? 이게 그 왜 불교에 가면은요, 절에 가면은 어떤 수행을 하냐면 무건 수행? 이런 거 있잖아요. 말 안 하고 지내는 거, 침묵.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그 뭐 불경을 본다거나 뭐 절을 한다거나 비슷해요. 백일기도. 예, 백일기도 한다거나. 그래서 이 중들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승려들의 모습하고.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주로 이제 얘기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노동으로, 딴 생각을 하지 않도록 노동으로 자기 몸을 혹사시키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기도하고, 이제 묵상하고 이런 시간으로 이제 많이 보냈죠. 그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것으로 인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거룩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루터가 자기가 거룩하지 못하고 자기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수도원으로 들어가거든요. 루터도. 근데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러고 살았어요. 말하지 않고 정말 하루 종일 노동하고 묵상하고 정말 기도하고 뭐 성경 번역하고 살았는데도 그 의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었죠. 그 거룩함을 가지고는 자기의 더욱더 큰 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생각과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해결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이 육신의 경건에는 약간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로마서를 해석하다가 루터가 뭘 발견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룩함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룩함. 그게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수도원주의도.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수도원주의의 두 가지 그 유형이 있었어요. 수도원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졌어요. 이제 하나는 가지고 수도원 생활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다 버리고 수도원 생활을 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둘 다 뭐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다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 수도원 개인 사유를 자기가 다 가지고 이제 수도원에 들어와서 이제 자기가 좀 경건한 삶을 살겠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다 내놓고 초대교회 때처럼 함께 모든 것을 나누는 공동체 삶, 자기 소유는 하나도 갖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수도원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눠졌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데 이제 중요한 이 4세기, 5세기 초대교회 말기 때 중요한 수도원 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두 인물이 누구냐 하면 이 동방교회에서는 이 바실이라는 분이었고요. 서방교회에서는 베네딕트라는 거예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네딕트 수도회. 제일 유명한 수도회예요. 베네딕트 수도회. 그래서 베네딕트 수도회 회칙이 이제 서방교회 수도회나 지금도 있는 수도회에 뭐 이탈리아 이런 데 가면 수도회 많잖아요. 수도원들. 거기에 이제 표준이 되고 회칙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나는 거죠. 동방교회, 서방교회를 우리가 항상 구별을 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울 텐데 동방교회, 서방교회는 뭐가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다 교회가 한 교회 아니었나요? 근데 동방교회, 서방교회는 왜 그렇게 나누게 되고 다음 시간에 배울 게 그거예요.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이제 한 10세기, 11세기로 가면 완전히 나눠져요. 그래서 너희나 나랑은 우리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걸로 완전히 깨지거든요. 근데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처음에는 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교회회를 보면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따로 교회를 하지 않고요. 같이 했어요, 다. 그런데 동방교회, 서방교회를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주로 언어로 보시면 돼요. 헬라어권이 동방교회. 그 다음에 라틴어권, 즉 로마 교회가 서방교회. 그래서 로마 교회하고 나머지 동방 교회, 헬라어권이었던 동방 교회가 나눠지고 동방 교회 하면은 뭐 안디옥, 예루살렘 뭐 그쪽에 있었던 그다음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런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고 서방 교회는 주로 로마 교회로 대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데 조금씩 이제 차이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수도원 주의에 있어서도 조금씩 달라져 가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텐데요. 어쨌든 처음에는 이 의도가 좋았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 나는 세상에 세속화된 기독교에는 속하여 살아가지 않겠다는 의도에서 시작이 되어서 처음에는 이 수도원들이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고아원도 세우고 뭐 이 학교도 세우고 또 유명한 그 우리 신학자들이 많이 선교 나왔고 또 선교사님들도 많이 나와요. 이 수도사들이 나가서 선교를 또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건전하게 끝나질 아니하고 이것이 이제 중세교회로 가면서 타락의 이 어떻게 보면 근원지가 돼버리는 그리고 중세교회의 잘못된 교리도 이제 여기와 연결이 많이 되는 모습들이 나와요. 잘못된 거룩의 개념. 거룩하려면 어디로 가라? 수도원으로 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수도원이 현실 도피의 개념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이제 수도원 내도 수도원이 또 부를 축적해요. 그래서 수도원들이 부유한 수도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중세 교회로 가서 이제 타락의 가장 중요한 그 이 모습이 이 수도원에서 생겨난다는 거. 그래서 수도원을 통해 이제 중세 교회의 신학도 이제 행위 중심으로 바뀌어 가게 되고 또 교회가 더 세속화로 가는 것을 막은 게 아니라 수도원까지도 함께 참여해서 갔다는 걸로 우리가 조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초대교회 때 중요했던 인물들 아시죠? 아타나시우스, 뭐 우리 니케아 신경 만들 때, 그 다음에 제롬, 어거스틴 다들 수도원 주의를 건전하게 생각하고 발전시키려고 했던 분들이었는데 그렇게 그 리액션이 끝까지 올바로 가질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리액션은 이 리액션에서 끝나야지 그 리액션으로 끝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동이라고 그러죠. 반동. 어떤 잘못된 모습이 나면 그 반동으로 생겨나는 것이 그 리액션으로 끝나면 안 되고 어디로 항상 돌아가야 되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예수님과 천국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런 그 교회의 세속화나 잘못된 이 도덕적인 어떤 문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리액션으로 인해서 교회가 예수님과 천국 복음으로 더 가질 않았고 더 자기 행위 중심으로 갔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새도 이런 리액션들을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19세기, 20세기 초에도 이제 너무 자유주의 물결이 불다 보니까 기독교가 올바로 복음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무브먼이 생겨났을 때에 예수님과 천국 복음으로 바로 돌아오지 않고 그런 경건주의 쪽으로 주로 갔어요. 우리의 거룩한 삶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갔고요. 요새는 또 어떤 무브먼트들이 예전부터 많았냐면 이 교회 안에 너무 그 이 직분자들의 어떤 타락과 직분자들의 잘못된 이런 권세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세상 권세 같이 여기는 그러니까 아예 교회 자체의 직분자들을 없애자는 무브먼트로 많이 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은 리액션에서 나온 거라서 사람들한테 잠깐 어트랙티브 하긴 하죠. 눈길을 끌만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또 직분자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말씀대로 가자는 쪽으로 가야지 잘못된 것에 대한 리액션으로 우리는 저렇게 하지 말자는 쪽으로만 가게 되면 그거는 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에 가면 그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물론 그 누구예요? 그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에바브라와 이런 분들이 이제 복음 말씀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세웠는데 그 당시에 교회라는 것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고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만을 붙들고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앙에 있어서 문제가 항상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흔들리게 되니까 골로새서 2장에 가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딴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찾아오는 어려움들과 거짓 가르침의 그 무브먼트에 휩싸여서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가면은 어떤 쪽으로 갔냐면 첫 번째는 세상 철학과 도덕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원리를 찾고 세상적인 도덕적인 삶을 찾아가는 쪽으로 더 가려고 했고 두 번째로는 율법적인 경건주의였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서 막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기독교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따라왔던 것이 체험신앙이었어요. 자기들이 천사를 봤다 그러고 뭘 봤다 그러고 뭘 체험했다 그래서 그런 체험주의 쪽으로 이제 자꾸 리액션이 갔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세요? 니네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갔다 할지라도 결국은 끝으로는 누구한테로 오라 그러죠? 예수님께로만 와서 예수님만 붙들라 그래요. 다른 것들은 만지지도 말고 붙들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하시죠. 다시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과 천국 복음으로. 거기에 우리의 이런 중요한 이 내용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무브먼트들은 많이 생겨나요. 지금도 뭐 성령 운동도 한번 생겨났었고 뭐. 이런 열린 예배 무브먼트도 생겨났었고 지금 뭐 저쪽에는 뭐 희한한 무브먼트들 많이 생겨나요. 근데 잘 판단하고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런 무브먼트들의 이런 모습들이 잠깐 시대적으로 사람들에게 어트랙티브니스는 끌 수 있지만 따라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과 천국 복음을 붙들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그것만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는 일단은 다 끝났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중세교회로 갈 텐데 이제 다음 주일에 가장 첫 번째로 중세교회로 가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이 이제 교회의 분열이에요. 이제 동서방교회가 어떻게 나눠져서 지금은 동방정교회, 이제 서방교회는 이제 개신교 쪽으로도 빠지고 또 로마 카톨릭으로 이제 천주교로도 가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조금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저희 기도하고요. 이번 한 주 또 잘 보내시고 또 새해 하나님의 복 더 많이 받으시고요. 예, 또 다음 주일에 새해 첫 주일 예배 때 우리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씀하실까? 예. 네.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넘어지기 쉬운 자들인데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서 우리들을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나갈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 세상을 살면서 나그네 같은 삶을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가 참 천국의 복음을 끝까지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새해에도 우리에게 더욱더 큰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의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